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어요. 이 16장에서는 바사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의 후임자들, 그러니까 그 후임자들보다도 훨씬 더 악한 네 명의 이스라엘 왕을 여기에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쭉 나오는데 누구이냐면 옐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악독한 왕 이세벨과 결혼한, 그래서 더 큰 죄를 지은 아합에 대한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아주 악한 왕 네 명입니다. 옐라, 시므리,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이렇습니다. 바사는 지금껏 북쪽의 그 어느 왕보다도 오래 다스렸죠. 그는 24년 동안 다스렸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악한 행위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성경은 그의 행적에 대해서 너무도 뭐라 그럴까요? 좀 진노하는, 질책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16장을 이제 쭉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특별히 바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우를 통해서 이제 증거되고 전달됩니다. 1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참 슬픈 역사고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죠. 이는 왕의 생에 있어서 너무도 슬픈 그러한 시기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하사는 엄격한 경고 가운데서도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 그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러한 죄들과 계속해서 함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들에게 물릴 정도로 확심한 형벌을 받아도 깨닫지 못해요. 이 바하사의 행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더 심각해요.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옐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치셨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옐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만 보더라도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참 옳지 못했는가. 이 옐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즉위에서 2년이 지나서 그 시므리가 반역을 하잖아요. 그런 반역 가운데 그런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9절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옐라가 디르사에서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그랬습니다. 옐라가 술에 취해 있을 때 시므리가 들어와서 그를 죽였다는 것인데, 북쪽 왕국에서는 계속한 이런 반역들이, 그래서 누구도 안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시므리가 옐라를 죽인 후에 통치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시므리의 통치도 7일 만에 무너지고 말아요. 15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음모와 반역이 계속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악한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부으시니까 그 백성들이 너무도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적인 이 음모와 반역이 이루어지는데 17절 18절을 또 보시면은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그래요. 여러분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너무도 어두운 시기예요. 근데 이 어두움이 점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디브니와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왕인데 오므리의 반역이 성공한 후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은 계속 잘못을 낳습니다.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낳듯이요. 이 오므리의 경쟁자가 나타나서 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름은 디브니였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앗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므리는 디브니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12년간 통치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악한 왕이다 보니까 이 악행에 있어서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심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그 악해가지고 다 멸망되고 다 그랬는데 그들보다 더 악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합의 등장과 이세벨의 결혼 이야기를 보면서 더더욱 악해져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28절로 가보실까요? 28절입니다. 16장 28절.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오므리는 그의 아들에 의해서 이제 승계가 되는데 그 승계된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입니다.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더 행해요. 악을 훨씬 더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므리는 그때까지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에 의해서 그 악함이 또 기록이 깨져요. 뭐 훨씬 더 능가하게 되는 거죠.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아합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아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한 것을 더 악하게 도와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부추긴다고 그러죠. 아합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세벨이 생각해내가지고 더더욱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아주 교활한 여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결혼은 뭐랄까 최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최악의 작품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하만 부부 그 다음에 헤롯과 헤로디아 뭐 이렇게 악명 높은 부부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또 프톨레미 그 다음에 디오니시우스 클레오파트라 뭐 스페인의 필립 1세 메리 등 이 어찌 보면 잘 어울리는 이런 한 쌍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 쌍들을 다 보면 역사에서 그 악명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세벨은 자기의 형제를 죽이며 또한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왕의 딸을 이제 얻게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결혼하지 않은 또는 동거하지 않은 상당히 흥미있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은 사랑의 결합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참된 결혼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연정이었어요. 제휴이었어요. 이세벨은 날카로운 지성과 악을 행하려는 불타는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정욕적이고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감각은 눈꽃만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죠. 아주 파렴치함과 그 사악함에 있어서 역사상 그녀를 뭐 아마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은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것은 당시 사랑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또 이때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알을 위해 단을 쌓는 것이, 그렇게 이세벨이 그런 악한 것의 표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세벨, 아합, 그 결합은 최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보다도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16장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터인데요. 32절로 34절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하죠.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의 베델 사람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리고가 멸망할 때 여러분 이제 이것이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이네요.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또 잃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여리고성은 아합과 이세벨 세대까지 아마 건축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대로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죽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러면서 17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이 17장은 엘리야에 의해서 예고된 3년 가뭄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위에 있을 때 자기 사람을 이제 보내시게 되죠. 그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위대한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인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마지막 날에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리라고 예언된 사람이기도 하죠. 엘리야는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의 궁전으로 들어와서 아주 담대하게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합니다.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궁전에 들어와서 뭐 일기예보를 지금 말하는데 그 일기예보가 그냥 일기예보가 아닌 것이죠. 그는 자기의 말이 없으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들어왔던 것처럼 말없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왕궁에 아무나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들어와가지고 감히 거기에서 이런 말을,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엘리야의 이 선포는 영적이었을 것이고 상당히 단호했을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놀랐을 것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토록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을 아마 이 아합과 이세벨은 상상치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훈련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황량한 땅에 데려다 놓으셨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적어도 2년 이상 지내면서 훈련을 받았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데려다가 그에게 필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2절과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되도록 멀리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나아가 작은 시내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엘리야를 두 가지 방법으로 보살피시는데 하나는 시내라는 자연 방법으로 다른 하나는 초자연 방법인 까마귀를 동원하여서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 시내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7절이에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래요. 여기 광야에서 엘리야는 매일 아침 시내로 와서 그 물을 조금씩 이렇게 먹고 또 그 물이 줄어드는 것을 보았다고요. 그래서 알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가 굶어 죽거나 또는 목말라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나름대로 대충 알 수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 시냇물이 하루에 얼마씩 줄어드는지 알 수가 있었다고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어느 날엔가 자기가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날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시냇물을 보고 엘리야는 영적인 교훈을 배웠겠죠. 그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씩 말라가고 있다. 마치 시냇물이 이렇게 줄어들듯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시냇물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보잘것없는 시냇물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냇물을 통하여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종종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이런 식의 기도와 찬송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이 그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생각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말은 여러분이 비어 있는 하나의 시내이고 그 속에 생명의 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생명의 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내릴 때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같은 교훈을 아마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아주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강건하거나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 너는 마르는 시냇물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하지만 너는 내 속에 생수가 흐를 수 있도록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내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교훈 얻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속에 그 생수가 흐를 때 비로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a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